함께 찾으신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의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다 아랫부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불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유일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의롭게 하려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이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그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1차적인 대상을 두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것이지요. 간혹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아무 상황에나 적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나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약간 그 이상한 그 기운을 풍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같은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하더라도 꼭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그 많은 이단들과 이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그 중에는 우리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성경을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비단 성경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이 똑같은 책을 가지고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소리가 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배웠는데 그 와중에는 반드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독해력이 떨어지는 애들이죠. 예컨대 춘향전 같은 거 보면요. 그 사또가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라고 하니까 거부합니다. 이런 고전 문학을 갖다가 읽고 나서 여성 인권을 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뭐 형편없는 문학이다. 여성을 무슨 이 남성의 놀이개 정도로 표현하는가? 아니면 거기 이 하인들 뭐 방자도 나오고 향단이도 나오고 하니까 그 작품은 이 신분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이 기득권 수호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도 사실 없진 않아요. 이 새로운 관점이면은 모든 이 일단 학계에서 환영하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제도권의 이 평가 체제, 뭐 예를 들면 수능이라든지 각종 고시라든지 아니면 뭐 영문학 시험이라든지 그런 시험 보면서 이런 식의 답을 적으면 그냥 그 낙방입니다. 시대착오적인 해석이라고 하죠. 완전 엉터리입니다. 춘향전 같은 작품을 보면서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그걸 보면서 오늘날의 잣대로 그 시대 비판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 14절이 말하는 그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스라엘은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선택했고요. 그들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히려 그들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지 못하잖아요. 바울은 그 원인을 진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지 아니한 자는 이런 역사상의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이를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본문 마지막 구절 13절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메시지로 끝났지요.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면 이 매우 쉬운 일 같고 뭐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쩐 일입니까? 이 땅에는 참그 주님을 부르지 않기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14절에 따르면 그들이 예수를 부르지 않는 까닭은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부르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어서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러서 구원을 얻는다 하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 부름이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영어로 글 쓰다가 막힐 때 있어요. 그럼 누구를 부릅니까? 그뭐내 옆에 앉은 사람이나 친한 친구 부릅니까? 아니지요. 이 영어로 이글잘 쓰는 사람을 부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라고 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영어로 이글잘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지요. 영어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부릅니다. 그죠? 하수구 막히면은 그 뚫어줄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 부르고요. 몸 아프면 내몸 고칠 수 있는 사람 부릅니다. 국 끓이다가 뭐 간장간을 해야 되는지 소금간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면 요리 잘하는 사람한테 전화합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는 것, 그 쉬운 것 같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구세주요. 내 삶의 이 문제의 해결자임을 믿는 자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믿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습니다. 부르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부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지 않는 까닭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나갑니다. 그럼 왜 믿지 않았느냐? 듣지 못했다 하지요. 왜 듣지 못했느냐? 전하지 못했다 합니다. 왜 전하는 이가 없었습니까? 이 보내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들이 불신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부를 수 없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고 믿지 않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들어보지 못한 까닭은 전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고 전하는 이가 없었던 까닭은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연쇄적인 질문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논리적인 변증이 아닙니다. 연쇄적인 질문인 것이지 이 논리적인 변증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들어도 믿지 않을 수 있고요. 전해도 듣지 않을 수 있고 보내도 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역사 속에 이런 일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 많고요. 뭐 예컨대 이 미국하고 이 조선이 통상 조약을 이 체결한 것이 1882년 5월이었습니다. 서구 열강 가운데 이 최초의 국교 수립이었습니다. 조선은 국교 수립을 기념해가지고 미국으로 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11명을 보내는데 이를 갖다가 보빙사라고 불러요. 보빙사. 샌프란시스코로 가가지고 이 워싱턴 거쳐가지고 이 뉴욕으로 갑니다. 이 중간에 또 보스턴도 들렸다가. 이 보빙사 이런 건 이미 그 미국의 그 전구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못했어요. 이 보빙사 이론 중에 이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악마의 힘으로 불이 켜진다고 생각했다. 듣고도 믿지 못한 거지요. 이 보빙사이랑이 그 보스톤에 머물렀던 그 보스톤에서 머물렀던 그 호텔에도 이미 백열 전등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일행 11명이 그 뉴욕에서 발전소 시찰을 하게 되는데 그때야 이 비로소 믿게 됩니다. 야, 이거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악마의 힘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전기를 조선에도 들여오고 싶다 하지요. 이 마침내 그 에디슨이 전구 발명한 지 7년 만에 경복궁에 전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동양에서는 최초였어요. 동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일단 그 고종에 대한 지지율이 형편없었고 대신들은 이 전등 하나 밝히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면서 반대했습니다. 보빙사 일행이 그렇지 않다. 우리 사실 가스나 석유 등에 비해서 훨씬 그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말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이거 뭐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 말한다고 다 듣지 않습니다. 보낸다고 다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정치적인 이 역학관계에 또 많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스라엘도 딱 그 모양이었습니다. 일단 뭐 늘 정치적인 역학관계, 이웃나라들과 역학관계에 휩싸여 있었죠. 여러 가지 핑계를 막 대고 또 문화적인, 사회문화적인 핑계. 이를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요. 불순종이라 합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드러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듣지 않아요. 듣지만 않았습니까? 19절 보니까 알지도 못했다 합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21절에 이르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현주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민족 선택하셨지요. 18절에서 바울은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혹여나 그 백성이 듣지 못했을까봐 온 땅에 퍼질 정도로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당시에는 그 스페인을 땅끝으로 생각했거든요.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리가 있어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 들리는 것과 듣는 것 다르거든요. 지금도 사실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우리가 한번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이크 뭐 잡음도 있을 수 있고 바깥에 지나가는 잣소리라든지 듣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죠. 우리가 들리는 것 다 들으면 살지는 않거든요. 1대1 대화조차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칫 우리가 집중하기 않으면요, 1대1로 대화를 하고 났는데도 돌아서면은 무슨 말을 내가 나누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보통 우리가 이걸 기억력이 나쁜 걸로 탓하기 쉬운데 사실 기억력이 나빠서라기보다는요,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잘 들으면요, 얼핏 스쳐가는 듯한 소리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내가 그만큼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다 잃어버립니다. 혹여나 듣는다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뭐 건축학 강의를 들어도 깨닫는 바는 천지 차이지요. 똑같은 화성학 강의를 들어도요, 써내는 답안지 보면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뭐 신학교 같은 데도 보면은 막 이 기본 과목 막 화성학 이런 거 있거든요. 교회 음악. 어떤 학생은 한번 듣고도요, 이 장조와 단조, 우리 뭐 메이저 스케일, 뭐 마이너 스케일 하잖아요. 이런 거 변환이 착착 되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학계는 막 악기를 잘 다뤄요. 악기도 막 몇 년을 배웠는데 화성학의 기본조차 막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다 같은 것을 배우고 다 같은 것을 듣는 것 같아도 깨닫는 바는 전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요,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실제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한데요, 사실 다음 본문이 이 구절에서 이 구절이 더 잘 드러나요. 다음에 살펴볼 본문인데 11장 11절 말씀이거든요. 11장 11절의 뒷부분을 보면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시기라는 단어가 들어가지고, 그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 시기심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시기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 우리보다 열등한 것 같고요, 우리보다 형편없는 것 같은 이웃 민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리는 넘어질 때에 그들 마음, 우리 마음에 이 시기심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마음에, 이 민족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솟아. 자기의 민족은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서도 애굽한테 그토록 당하고 나중에는 바벨론한테 그렇게 당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들이 시기하기 원했다는 겁니다. 봐라, 너희 주변 민족 열강이 얼마나 이렇게 그들이 오히려 나의 사랑을 받는지.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지요. 왜 나보다 못한 자가 더 큰 사랑을 받고 나보다 늦은 자가 나보다 앞서가게 되는지 이 시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심정을 통해서라도 믿음에 이르기 바라셨습니다. 실제로 본문 19절에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으니까 내가 백성 아닌 자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를 말하는데 이 11장 11절로 가면 뚜렷해집니다. 바울 이를 뭐라고 합니까? 정확한 단어를 쓰지요. 이방인이라고 정확히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해서 너희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해놓고서는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건 이방인 아니냐. 너희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선택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결코 그 누구도 버리고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덜 사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그분의 크신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가장 멀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이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0절에서는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이 인용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여기서도 이방인들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찾지 못한 셈이 되었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방 땅에 먼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우리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방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세워졌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들 퍼져 있는 그 뭐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교회 이방 땅에 그 교회들이 막 수두룩하게 들어서지 않습니까?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묻는 민족이지만 듣지는 않았거든요. 방점이 자기들 물음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 자주 할 때 있죠. 굳이 답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질문하기 위한 질문, 답을 듣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답하는 사람이 아무리 정성껏 답해봐야 그 사람 그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 말을 하기 위한 질문이거든요. 내 심정 막 이렇다 이야기하고 싶고 내 마음은 이렇다 막 그걸 질문의 형태로 막 하기 위함이지 그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막 우리 환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위해서 질문을 한 거지 막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반응 21절에서 불순종으로 수렴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결코 고압적인 자세이거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오히려 그 사랑이 참 커가지고 이 사랑하는 연인 앞에만 서면은 늘 위축되고 작아지는 이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겸손이죠. 신이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그 자기 낮춤. 정작 자기 백성은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지만 끝끝내 하루 종일 나는 내 손을 내밀고 있었노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잡아주지 않는 그 손 얼마나 그 허전합니까? 우리도 때때로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막 정치인들끼리 만난다거나 이랬을 때 누군가 악수를 청하면 그 못 본 척하고 악수 안 해주고 막 그러면은 손을 내민 사람이 그 얼마나 민망할 때 있습니까? 바로 그 심정이 하나님이란. 그래도 그런 우리 사람이면 악수 안 해주면요 막 싹 손 걷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 손을 내밀었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너희가 내 손 잡기를 종일 손을 벌려서 내밀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곳곳에 빼곡하게 교회는 들어서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의 욕심이 넘쳐나고요. 듣는 자는 많이 없고 말하는 자만 넘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자 하는 이보다는 자기 형편과 자기 입장을 변명하고 늘어놓는 이들만 많아집니다. 그러니 어느덧 이 회개가 사라져갑니다. 그죠? 교회가 없으면 부동산 참 먹고 살기 힘들고요. 교회가 없으면 이 로펌들이 돈 벌 곳이 없어지는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신학계에서는 이 한국교회의 타락을 모르는 이들이 없고요. 뭐 이미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래에 중국에 나타나는 부흥을 보면은 감탄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 또 부럽기도 합니다. 이 공안에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사역하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 온 곳곳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모이면은 제일 표정이 행복한 목회자가 중국에서 목회자들이라 합니다. 거기는 막 부흥을 하니까. 어떤 마을은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오히려 공안들이 그 마을 사람들 눈치를 보고 보고를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도 그 마을에 발붙이고 살아가야 되니까 정부에 보고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찌나 크신지. 어쩌면 조국교회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저 자리였는데 원래 우리가 저 사랑받았었는데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의 부흥을 보면은 시대와 환경에 따른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늦었다 싶은 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어느덧 저 멀리 앞서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미련하다 싶은 자들이 어느덧 지혜로운 일들을 하나님 손아귀 안에서 행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조국교회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누렸지만 이제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쇠락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 떠나고 있고요. 더 이상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옆에 중국이 있고요. 얼마나 그 많은 헌신된 젊은이들이 나옵니까? 영국 목사님 한 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이제 노인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런던 시내에 그 중국 교회 가보니까 그곳에는 젊은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막 온 세대가 모여가지고 자기는 그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봤다고. 물론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다음 장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늘 사람을 남겨두시거든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남은 자들이 가지는 이 믿음. 가난한 시절에요. 겨울철에 그 온 가족이 막 배가 고파도 손 안 대는 거 있었다죠. 씨감자. 씨감자 손 안 댔다 하죠. 씨감자는 뭡니까? 희망 아닙니까? 희망. 지금 우리는 배고파도 내년 한 해를 풍족하게 해준 우리에게는 여전히 씨감자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 잘 참고 견뎌내면요. 반드시 이 씨감자는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를 기대하면서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간직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